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24장 1절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윗을 충동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본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과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사탄조차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징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징계 속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그 회개 위에는 긍휼의 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숫자에 의지하는 순간 신앙은 왜곡된다. 여러분, 저는 이 숫자라는 인구조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뒷자로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곧 죽습니다. 아마 70세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30세에 되었고 40년 동안 다스린지라라고 사무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아마 70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할 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물론 왕과 담임 목사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리더십이 뭐 담임 목사이니까요. 여러분 40년 한 담임 목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 성도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렇게 큰 죄인가? 왕 말년에 내가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지막에 좀 인구조사에서 내가 어떻게 40년 동안 통치했는지를 좀 마무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인구수를 파악하는 게 칼을 뺄 수 있어서 전쟁할 수 있는 자를 파악하고 내 다음 왕위에게 야,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이 정도 되는데 너에게 그것을 내가 물려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의 인구조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악한 건가라고 제가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거야. 그거는 악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보셔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허락하시되 각 사람마다 속전, 속죄의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라고요? 재앙이 임한다. 속전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주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파악하는, 칼을 빼는 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는 내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속전을 드리지 않고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죄는 이 인구조사라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구조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 속전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속전은 숙자가 아닌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구나. 단순히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어야 될 이 인구조사가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속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람 수에 의지해서 자신의 군사력과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매우 싫어하죠.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 일을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속전을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할 때만 해야 된다라는 건 역시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만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 지라. 오히려 그는 노년에 충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압을 더 무시하고 재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20년 전에 50세쯤에 밧세바를 가늠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패턴이. 심지어는 또 요압을 살인자로 만들잖아요. 또 요압을 인구수로 만드는 것 패턴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가늠하고 회개한 그 시와 오늘 회개한 이 기도문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숫자에 유혹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첫 번째 묻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고 그것으로 판단하거나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을 때가 저도 사실은 있어요. 누가 어디 직장을 다닌다고 물어보면 거기 연봉 얼마야?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숫자라는 패러다임에 사실 갇혀있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숫자 노름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거나 교회를 평가하거나 신앙을 말할 때도 숫자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되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도 배우고 수학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숫자로 신앙과 성공을 평가하려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보다는 내면을 보시고요. 양보다는 질을 보시고요. 진실을 보십니다. 숫자를 의지하는 순간 신앙은 왜곡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것이지 사람의 수나 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왜 노년에 70세 된 다윗 왕은 이 인구수 조사를 통해서 위안과 위로를 얻으려 했을까요? 아마 그가 많이 마음이 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위로는 숫자에 있지 않고 나 여호와에게 있다. 너가 정말 위로를 받고 싶다면 숫자를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숫자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공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긍휼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벌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것도 되게 좀 배려가 있다라고 느껴진가요? 아니면 긍휼이 있다라는 느껴지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 다윗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데 벌을 내리실 때도 인격적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기억이 돼요. 선생님께서 늘 물으셨어요. 너 몇 대 맞을래? 여러분, 그런 기억나시면 너 몇 대 맞을래? 그 벌을 받는 학생에게 몇 대 맞을래고 물어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선생님의 체벌의 목적은 그가 이 죄의 깊이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대요 말하면 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한 대요 말하면은 열 대 맞고 한 대 더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죄의 깊이를 인식하는 질문이에요. 너 과연 이 죄의 깊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볼게요. 3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몇입니까? 3년 기근입니다. 아, 3년 기근이면 엄청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의 원수에게 쫓김입니다. 왕으로서 엄청난 수치가 있고요. 공포가 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 저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제일 약한 게 뭘까 생각하면 뭘까요? 숫자적으로. 그냥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냥 3일 동안 전염병 앓고 말지 뭐. 그러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제일 작은 걸 선택했겠다. 그게 왕의 심리 아닐까. 우리가 벌을 한 대만 맞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가장 약한 벌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벌과 두 번째 벌에서. 그런데 이 세 번째 벌에서는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손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오히려 너무나 완악하다. 그가 40년 이상을 전쟁을 하면서 사람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에는 자비가 없다. 사람의 손에는 더 악한 결과가 나올 뿐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전쟁, 늘 최전방에 있었던 장수로서 느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 번째인 여호와의 칼에 집중하냐면요. 그가 이 죄의 깊이를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칼을 내가 직접 맞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전염병이 아닌 기근과 원수에게 쫓김보다 주님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칼인 이 전염병에 직접 제가 맞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본 것은 칼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좀 특이한 표현인데 주권자의 손 아래에 제가 맡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의 손에 안기겠습니다. 절대적 판단에 제 자신을 내어드리니 주님 나를 심판하여 달라라는 직접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전쟁의 피비린내와 인간의 잔혹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자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칼을 쥐고 있는 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공의에서 나오지만 그 손에는 늘 긍휼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 중에도 회복을 준비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은 심판 중에도 회복을 준비한다. 여러분 칼은 공의의 도구지만 손은 긍휼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칼을 보지 않고 그 칼을 쥐고 있는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천사가 칼을 들었을 때 이제는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 칼을 내려놓으라. 이제는 그만하라. 바로 하나님의 손을 고백했던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이 양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주님, 내가 범죄한 죄입니다. 나에게 죄를 묻고 나에게 벌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자에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서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전. 이 인구조사에 드리지 못했던 그 속전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벌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잃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속전이었구나. 속전이 뭐죠? 바로 대속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라고 고백하시거든요. 그 대속물이 속전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Ransom money라고 표현하는 속전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전이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내 안에 없었던 속전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얘기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매우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신앙의 방향이 숫자로 향해져 있을 때 신앙이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하라 외치시고 회개와 긍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의 칼이 멈추는 곳에는 긍휼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이 임한 손 위에 뭐가 생겨난지 아세요? 바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긍휼을 주시고 그 긍휼의 자리에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속전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속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서 긍휼의 손, 하나님의 손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